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고 난 뒤에 한 10여 년쯤 지나서 한 11년 더 이상 지나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이나 또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이 혹시나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졌고 희망은 다 사라졌어요. 인생에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선한 꿈이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꿈이 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거는 고대 사회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죽었다, 뭐 내지는 하나님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헛고생했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꿈이 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 무기력해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인생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멸망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국제적인 뭐 정치 질서의 변화 혹은 군사적 역학관계의 변화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었어요. 심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지만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 망치 같은 거였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27절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어요.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 권능의 교만, 이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황무지, 들에 있는 자, 산성과 굴에 있는 자 어디도 도망할 수 없어요. 황무지, 그리고 들에 있는 자,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다 재난을 피해서 도망을 친 사람들이거든요. 어디에도 도망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은 단순한 사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몰랐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하고 예루살렘이 왜 무너집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3절과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을 자기 유업으로, 자기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뭐 하여튼 큰 소리쳤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생각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처지, 자기 능력에 대하여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볼 줄 모른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데 하여튼 재난 중에도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뭐 이렇게 좀 기세등등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이어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할 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큰 소리 쳤죠. 사실상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진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뭐 이런 모습 자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거죠. 이거 정말 니들 땅인 줄 아느냐? 이게 정말 니들 땅이 될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욕심에 매어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해치면서까지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우리 거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이 진짜 니들 땅인 줄 아느냐? 이 땅을 정말 너희들이 차지하고 너희들이 지켜낼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온갖 부끄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진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진 것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이 포로 공동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끌려온 사람들 사이에 막 설왕설래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에스겔에게 몰려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이게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하면서 야 우리 선지자한테 가보자, 응?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본문이요, 얼마나 참 31절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모이는 것처럼 막 와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선지자에게 와서 막 모여오는 것처럼 모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지만 내 백성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참 마음 아프게 보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막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입으로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한테 가보자 뭐 이러면서 막 에스겔에게 몰려는 오지만 선지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사역을 마치 구경거리 같이 생각하고 마치 광대가 춤추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선지자에게 막 듣기 좋은 설교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선지자를 마치 광대같이 자기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를 향해서 자기를 즐겁게 해라. 마치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두려운 일도 많고 세상에는 꿈이 깨어지는 일들도 많고 세상에는 생각지 않은 일들도 자주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귀를 우습게 알고 큰소리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무시한 채 큰소리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내가 누리는 복이 내가 당연히 내가 뭐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누린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거 잊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주의 종 권고하는 이야기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